여러분, 당황과 슬픔과 쇼킹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 당황이란 교회 왔는데 주보를 펴보니 생각지 않았던 내 이름이 기도 순서에 올라가 있을 때 당황합니다. 슬픔은 뭔가 찬송 시간의 쪽지에 기도문을 쓴다는 것이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쇼킹은 뭔가 이제 단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 적어놓은 기도문을 놓고 올라왔을 때 쇼킹이라는 것입니다. 당황이랑 설교 본문 히브리서가 구약인 줄 알고 뒤적거리는데, 이 슬픔은 뭔가 목사님께서 교독하자 하면서 나한테 제일 먼저 읽으라고 시키는 것입니다. 쇼킹은 뭔가 성경 본문을 읽으려고 폈는데 내가 읽지 못하는 한문으로 적혀 있을 때 쇼킹이라는 것입니다. 당황은 뭔가 설교 시간에 자꾸 졸음이 밀려올 때 당황합니다. 슬픔은 뭔가 옆에 있는 사람이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쇼킹은 뭔가 그냥 나는 좋는데 옆에 사람은 코 골고 자고 있을 때 쇼킹이라는 것입니다. 당황은 뭔가 목사님이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하는데 잘 믿어지지 않을 때 당황합니다. 그냥 믿기로 작정하고 말씀대로 행하려 하는데, 이 슬픔은 뭐냐? 말씀대로 행하려 하다 보니 나에게 손해가 있고 피해보는 이것이 슬픔입니다. 쇼킹은 뭐냐? 그때 당시는 내가 피해보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에 역사하셔서 축복이 되었다는 것이 우리에겐 쇼킹된 뉴스입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 주님의 자녀들의 기본입니다. 참으로 잘 믿는 사람만에게만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기본이요,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생기고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만 들리면 좋을 텐데 다른 말이 우리 귀에 자꾸 들려옵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내시는 것처럼 세상도 소리를 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처럼 세상도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때로는 참으로 우리가 갈등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메시지가 더 달콤하고 더 쉬운 것 같고 더 합리적인 것 같고 더 나에게 이득을 많이 가져다 줄 것 같은 이런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만 들어보면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세상이 가르치는 이것과는 좀 동떨어진 듯 싶은,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손해볼 것 같고 피해볼 것 같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요 대충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따라갈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삶의 분별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이 두 메시지 가운데서 혼란에 빠지게 되고 우리는 좀 더 쉬운 쪽으로, 좀 더 우리에게 유익한 이런 쪽을 선택하여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떤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며 어떤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사느냐가 우리의 생사를 결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영국을 여행하던 한 나그네가 관광지로 유명한 이 해안 도시를 지혜대를 방문하게 되었는데, 이 바닷가에 많은 새들이 죽어 있었습니다. 죽어 있어서 그 갈매기 떼가 죽어 있는 걸 보고 치우는 사람을 만나 물었습니다. 무엇이 갈매기 떼를 죽게 만들었냐고.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기는 관광지가 되어서 여름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관광객들은 늘 갈매기에게 빵과 과자와 사탕을 주었습니다. 이 갈매기들이 자기들이 음식을 찾아 먹어야 되는데 갈매기가 먹어야 되는 음식이 있는데 이 관광객들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이 식성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입맛이 달라졌고 이제는 자기들이 찾아 먹는 법까지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관광객들의 발이 멈췄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이 음식을 찾아 먹는 것도 어떻게 할 줄 모르고, 식성이 바뀌다 보니 자연에서 찾아 먹는 음식을 찾아 먹다가 탈이 나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이 갈매기 떼를 누가 죽이고자 그런 과자와 빵을 먹였겠습니까? 그러나 결국에는 갈매기 떼를 죽음으로 인도한 이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여주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주는 이 세상의 메시지의 음식을 자꾸 먹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식을 먹는 것을 깜빡 잊고, 때로는 이게 오래 지속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메시지가 더 나에게 유익하다 생각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메시지를 뭐 완전히 무시하고 살라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 우리의 심령이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꼴을 먹지 아니한다 하면 우리의 영혼은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주는 먹이가 달고 맛있고 쉽고 필요한 것이라 하여도 순간적인 만족이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때로는 우리 계산에 맞아들어가지 않습니다. 비합리적이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려는 이 모습을 보면서 비웃습니다. 참으로 바보 같다, 멍청스럽다, 어떻게 저렇게 사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천국의 삶을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나 항의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 우리가 아멘하며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소중하지, 생명의 말씀이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찬송도 부르고 달달 외웁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우리의 삶에 얼마만큼의 순종이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만든다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Knowledge is power. 지식은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능력이 아닙니다. Obedience is power. 순종이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 그 메시지에 내가 순종하며 따르느냐가 나의 삶이 능력의 삶이냐 아니면 무능한 삶이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농담에 Turtle Christian, 거북이 신앙인이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사실 아셨습니까? 새는요, 9일 동안 먹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인간은 12일 동안 안 먹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개는 20일 동안 안 먹고 살 수 있대요. 근데 거북이는 500일 동안 안 먹어도 산대요. 뱀은 800일 동안 안 먹어도 견딘다고 합니다. 곤충 중에 어떤 곤충은요, 1200일 동안 안 먹어도 산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루도 하나님의 꼴을 먹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우리가 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 그건 거짓입니다. 거북이 크리스찬 말입니다. 란 말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소중하고 순종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일까? 크게 두 가지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나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속한 자는 듣고 속하지 않는 자는 듣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Belonging to God. 우리가 어디에 빌렁되어 있는가? 하나님께 빌렁되어 있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속해 있지 않은 사람은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순종하는 것은요, 단지 주일날 와서 주님 앞에서 예배드림으로 내가 순종의 삶을 산다, 이것은 아닙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주일날 예배드리는 이것은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자녀로서 하나의 도리요, 우리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성전을 떠나가서 세속화된 세상에서 살면서 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가 참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속하지 아니하였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직분이 나의 영성을 말해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목사라 하여서 여러분 하루 멋지게 보이는 것 쉽습니다. 여기서 그냥 아 거룩하게 보이고 아 나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나의 참된 모습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가 그것이 나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할까요? 너희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에 대해서 비교하면서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음성은 들리는데 세상 음성을 따라간다고 하면요 나는 세속화된 사람, 세상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타잔이란 소설책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이고 아마 영화로도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타잔은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를 원숭이들이 데려다가 키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타잔은요 탐험가들이 발견했을 때 그는 원숭이들과는 소통이 되지만 사람들과는 소통이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계속 들어온 소리가 원숭이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원숭이의 소리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는 잘 소통이 되지만 사람과는 소통이 안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님의 음성에 익숙해진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하지만 세상 소리에 익숙해져서 여기에만 반응하던 사람은요 세상과는 소통될지 몰라도 하나님과는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리 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동무하다 보면 세속화된 소리밖에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에 꽂힌 이런 삶을 산다. 골프에 꽂힌 분들 계시죠? 골프. 뭐든지 골프예요. 입만 열었다면 골프 얘기해요. 가만히 서 있지 못합니다. 그냥 골프 치는 것처럼 이렇게 연습하면서 뭐 제대로 잘 치지도 못하면서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도 골프 생각으로 가득 차요. 목사님 머리가 골프공처럼 보이고 아 뭐 너무 뭐 여기가 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음성을 따라다니는 사람은요 모든 생각이 주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께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의 차이는 듣느냐 마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메시지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산기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다 계산하여서 이해가 되고 계산이 맞아 떨어지면 하고 좀 손해볼 것 같으면 안 한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세상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챙겨라 그리하면 내가 부자가 되리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같이 볼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여기 보니까 제일 앞에 있는 말이 그 단어가 부담이 됩니다. 주라. 뒤에 있는 건 좋아요. 그럼 너희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겠다는 거.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앞에 먼저 주라 하는 이것에 부담을 느낍니다. 어떻게 내 계산법에 의하면은 주면은 나에게서 마이너스가 되는데 어떻게 내가 더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 계산 방법은요. 우리가 줄 때에 손을 움켜쥐고 있으면요 주실래도 받을 손이 없습니다. 그러나 풀어놓고 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손에 더욱더 멋진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세상 메시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의를 위해서 너는 복수해야 된다. 따끔한 맛을 보여줘야지. 그래야지 내가 다른 사람들이 너를 우습게 여기지 못하고 내가 강자가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한 것처럼 하래요. 여러분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참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벌을 내리셔서 참으로 너무나도 고소한 그 맛을 느끼기 원합니다. 저도 어려움을 겪을 때에 주님, 저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들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좀 본때를 보여주시옵소서. 벼락을 던지든지 뭘 하든지 해갖고 하나님 좀 저 사람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복수를 내가 하기 뭐하니 하나님 대신해 주십시오. 막 그럴 때는요, 그 사람들을 위해 기도도 안 나와요. 저주의 말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원하오니 용서하라 하니 주님, 나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라고 말씀대로 살려고 마음의 결정을 하고 기도하고 나니까요, 그 사람들이 미워 보이지 않고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불쌍해 보이니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 저분들 너무 불쌍하다. 짧은 인생 왜 저렇게 사는 것일까. 참 말씀대로 살면 너무나 축복된 삶일 텐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양보하고 용서하고 베풀고 때로는 세상이 볼 때 약자처럼 보이고 바보처럼 보이고 참으로 패배자처럼 보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야, 참 너 자녀답구나. 내 자녀, 나도 패배당했다. 나도 사람들이 나를 힘들게 했다. 나에게 침을 뱉었다. 나를 참으로 아주 막 내치고 너무 힘들었다. 그러니 너도 참 당해봐라. 내가 당한 거 조금이라도 한번 겪어봐라. 그러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야, 뭐 그냥 할 수 없다. 천국 올 때까지 너 견뎌라. 이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참으로 계산에 맞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보스럽고 때로는 참으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형편없는 사람들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냥 바라보면서 잘했다. 아, 그래도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것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2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미련하고 지혜가 없고 참으로 약하고 가진 것이 없고 천하고 멸시받는 이런 상황에 있는 주님의 자녀 같은 이런 모습의 것들을 택하사 들어서 자기 자칭 강하다, 똑똑하다, 멋지다 하는 이런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강한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자가 승리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의 스냅샷을 보고 한 프레임을 보고 인생의 전부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아직도 ING 모든 것을 이뤄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하는 가운데 참으로 때로는 계산에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하여도 순종하며 따를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참으로 나에게 간증이 있기 위해서는요, 두 가지를 우리가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요, 꼭 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첫째는요, 지금까지 나의 삶의 경험과 실력과 능력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최고, 나의 경험, nothing.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에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노하우가 작동합니다. 나의 선입견과 편견이 이 가능성을 계산합니다. 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고 할 수 없는 일이다. 내 경험에 따라서 이것은 약속의 말씀이고 이것은 좀 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의 말씀이다라는 이런 편견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적당하게 맞게 해설합니다. 어느 두 믿는 사람이 기차를 같이 탔습니다. 점심시간이 됐는데 한 사람이 검심을 꺼내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샌드위치 두 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를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두 개였는데 하나를 나눌 만도 한데 혼자 먹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 한 구절을 읊었습니다. 아, 죄송하지만 집사님, 성경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 그러니까 자기 몸 사랑하듯이 하나를 달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샌드위치 하나 남은 것을 맞아 입안에 쏙 집어넣으면서 하는 말이 내 이웃 것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 따라 성경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기심을 채우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받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의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건 바울의 생각이야, 그건 마태의 생각이야, 그건 누가의 생각이야, 그건 그 기록한 사람의 생각이지, 천만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에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죽으라 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텐데 우리는요, 우리 자신의 경험과 우리 생각을 너무나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는요, 두 손 들고 하나님 이기셨습니다, 나는 포기합니다, 이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따라가리다, 주님 서라 하시면 서고 앉으라면 앉고 주님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따르기 위해선 배움의 자세를 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배움이 없다는 말은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배움의 자세를 버려서는 안 됩니다. 계속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분이 우리의 영성을 말해주지 않듯이 목사도 계속 배움이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알 만큼 알아, 경험할 만큼 경험했어 라고 한다고 하면요, 그때부터 퇴보 시작하게 하고 썩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자신들이 배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만하면 좋사오니, 이만하면 괜찮으니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도요, 계속 훈련 받아야 합니다. 잘하는 교회 가서 뭘 잘하는지 보고 배우고, 좋은 책 나왔다면 그 좋은 책을 읽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배움에 시간을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전문직 가지신 분들도요, 연장교육을 받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보니까요, 가서 재교육을 받습니다. 새로운 거 배우고 라이센스 다시 리뉴하고 하기 위해서 계속 배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배움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주일날 한번 나와서 설교 듣고 이것으로 만족하오니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 전임 목사님, 한 교산 목사님, 설교에 익숙한 분들 많이 계시죠. 한 목사님은 굉장히 좀 지적인 이런 설교가로 알려져 계십니다. 저는 지와는 조금 멉니다. 저는 주일 설교를 누구를 대상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는가 하면요, 여러분 가운데는 아직 믿지 못 않는, 믿어지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믿기는 믿는데 긴가민가 한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저는요, 이 예배 시간에 참으로 이렇게 지금 긴가민가 믿기 어렵다 하는 이런 분들을 마음에 두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좀 더 쉽게, 좀 더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에 좀 그걸 좀 열심히 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참 한 목사님께 감사한 게요, 여러분들에게 성경 지식을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장작은 많이 쌓았습니다. 장작은 잔뜩 마음에 쌓았는데 이제 저는 성냥만 가지고 불만 붙이면 됩니다. 여러분 가진 말씀으로 이제는 어떻게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살 수 있을까, 이거면 됩니다. 아, 주일날 나와서 아, 목사님 이렇게 지적인 우리 말씀에 익숙해져 있는데 왜 그러시냐고 시비 걸지 마세요. 그걸 위해서 바이블 아카데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이블 아카데미에 가서 열심히 공부하세요. 계시록도 공부시키고요, 에베소서도 공부시키고, 참으로 보면 거기에서 우리가 파고들면서 열심히 준비할 그런 코스들이 있는데, 1대1 여러분 받으신 분들이 있으면요, 양육자 반도 하신 분들이 있으면요, 그냥 나만 갖고 계지 마, 가지고 계시지 마세요. 양육 받을 분들 계십니다. 1대1을 통하여서 내가 배운 것을요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거기에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배운 것이 내 것이 되고요. 자꾸 그래서 우리는요 배움의 시간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금요일날도 지금 이단에 대해서 엊그저께 우리 박병만 목사님이 참 너무나도 좋은 그런 메시지를 주셨는데 와서 들으세요. 배우세요. 배움이 멈추는 순간 우리는 거기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썩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 옆에 있다고 하여서 내가 저절로 위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부른 사람 옆에 있다고 하여서 여러분 같이 배불러집니까? 먹어야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움을 게을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요 어느 목사님을 쫓아다니면서 신앙생활하는 것 그거 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 믿고 쫓아다니다가 남는 것은요 실망뿐입니다. 사람은 실망의 존재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따라야 할 그 목적이 돼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배우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려고 하다 보면요 참 불편할 때가 있어요. 괴로울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아 이거 이렇게 해서 뭐 이거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강점을 노출시키기보다는 나의 약점을 드러내거든요. 또 나의 잘못된 것을 계속 지적해 주거든요. 불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칭찬 듣는 걸 좋아하지만 누가 나의 약점을 지적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뭐라고 말씀하는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양쪽에 날선 검 같아서 움직일 때마다 도려내고 잘라내고 합니다. 여러분 수술 받아보셨습니까? 수술 받는데 이 마취 없이 한번 수술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아프지요? 참으로 수술을 마치 받고선 수술을 다 끝내고 난 다음에도요 그 아픔이란 진통제 없이는 견디기 힘든 이런 것이 수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양쪽의 날선 검처럼 움직일 때마다 우리를 도려내며 잘라내며 만들어갑니다. 그것이 편하겠어요? 그것이 쉽겠어요? 아프지요? 불편하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주님 나는 주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사오니 주님이 어려움과 고통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 얼마나 은혜스러웠는지 몰라요. 믿음으로 이해가 안 될지라도 믿음으로 잘 이것이 계산에 맞아떨어지지 않을지라도 믿음으로 주님의 손잡고 나가겠다는 이 찬양 우리 오늘 성가대 그 찬양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자분들만 아멘하세요. 뒤에 남자분들은 긴가민가 하는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이런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는 것에 반응하거든요. 듣는 것에 반응하거든요. 어떤 가족에 이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선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바다에서 폭풍우에 휘말려 배와 함께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 자녀들이 자라서 큰아들이 선장이 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엄마가 말렸습니다. 아빠가 그렇게 나가서 돌아가셨는데 넌 안 된다. 하겠다고 끝까지 우겨서 나가서 선장 몇 년 하다가 또 폭풍을 만나 죽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 둘째 아들도 또 선장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도 나가 죽었습니다. 마지막 아들 하나 남았는데 이 막내도 성인이 되자 자기도 선장이 되겠다고 하였습니다. 엄마가 말렸습니다. 말리다 말을 안 들어서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남편도 아들 둘도 바다에서 생명을 잃었는데 우리 막내까지도 선장이 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이 신방 오셔서 집을 한 바퀴 또 둘러보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아들이 선장 되려고 하는지 내가 이해가 갑니다. 보니까 거실에 사진 한가 큰 게 붙어 있는데 아버지의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그 푸른 바다 배경에 자기 배 앞에서 선장 옷을 멋지게 입고 탁 찍은 그 사진이 거실에 붙어 있었습니다. 저 사진 보고 선장 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더욱이 아버지가 그 길을 걸었다고 하는데 왜 선장이 되고 싶지 않겠습니까? 뭐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냥 농사 지면서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럼 저 그림 바꾸고 여기에 그냥 논에 그림, 사진 이런 걸 다 붙여놓으라고 붙여놨대요. 얼마 안 지나서 아들이 농부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가정은요 세속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묻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목표와 방향이 결정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유태인들에게 참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문지방에 묶고 머리에 묶고 팔뚝에 묶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그냥 뭐 여기 보나 저기 보나 말씀으로 가득 채워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눈 뜰 때마다 바라보야만 리마인드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신방에 보면요 어떤 가정은 성화 쫙 붙여놓고 예수님 사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자동차에다가 그냥 뒤에다가 생선 한 마리 붙이고 다니잖아요. 예, 난 크리스찬 그런 거. 어떤 분들은 뭐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그 차에다가도 십자가 이렇게 걸어놓고 그 왜 합니까? 장식품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보고 예수님 생각하라고 말씀 생각하라고 그래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말씀을 강조합니까?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우리에게 간증거리가 생깁니다. 너무 계산적이고 너무나 합리적이고 너무나 논리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너무 계산기 가지고 목회를 하다 보면요 다 뭐 무슨 일이 잘 되면 우리가 뭘 잘해서 그렇게 됐다고 착각해요. 제가 있던 동양선교교회 완전 밑바닥을 쳤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도 세상 사람들이 걱정해 주는 교회였어요. 나가면은 교회도 안 나가는 분이 요즘 교회 괜찮냐고 걱정해 줘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인간적으로 볼 때도 불가능하다 생각한 그런 교회가 다시 일어설 때에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니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그 결론밖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요즘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편하게 신앙생활 하려다 보니 그런지 간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런 그냥 뭐 조금 하면 하나님이 하셨나 봐 이 정도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불리우기 위해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간증들이 이곳저곳에서 많이 울려 퍼지리라 믿습니다. 이런 삼사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도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하고 머리로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당연이라고 말은 하지만 주님 우리 가운데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적인 순종이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내 삶에 하나님의 간증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